같이 은혜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앗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이사야 3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탄의 거짓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는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카톡을 통해 SNS를 통해 메시지나 이메일들 등을 통해 우리에게 각종 정보가 흘러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 올바르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 정보들이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이 결정되듯이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방향과 영적인 건강이 더 나아가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이 됩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보들은 전혀 거짓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 진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교회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아예 손 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있고 그 거짓이 퍼져나가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관련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그의 순교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죽게 된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요한을 가리키며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만약 요한을 이 세상에 살려둔다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가정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희한한 일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제자들 사이에서 요한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 23절은 거짓과 진실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거짓말을 퍼뜨리는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미국 장로교단은 하나님이 가정하게 계시는 동성애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는 미국 장로교단이 교회 안에 거짓을 퍼뜨리는 사탄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결코 놀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얼마든지 교회 안의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마칠 시점에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싸움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 생활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크리스천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싸워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열심을 내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에 결단했더니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업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등 일이 생겨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이 생기는 것이 100% 사단이 가져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결심할 때 마음에 결단할 때 그것을 방해하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철저한 신앙개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힘썼던 왕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의 통치 14년에 그 당시 쇠퇴하고 있던 애굽을 대신해 고대 근동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앗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앗수르 왕은 장관 랍사게를 파병해서 예루살렘 성의 서쪽 바깥쪽에 있는 빨래하는 자의 들판이라고 불리는 길 선상에 있는 윗 연못에서 엘리야김을 위시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 몇 명을 만나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위협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앗수르 제국은 얼마 전에 유다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멸절시켜버리고 이제는 그 칼끝을 유다의 마지막 남은 명맥인 예루살렘 성을 겨누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앗수르 사네립 왕이 파송한 장관 랍사게가 유다의 항복을 강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표면적으로 유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대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들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느냐,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네립의 거짓된 증거에 속아 넘어가느냐 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장관 랍사게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 백성들의 신앙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적 원수마귀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즉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탄이 어떤 거짓 증거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거짓 증거들을 통한 사단의 공격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거짓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첫째로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라고 거짓 증거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거듭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면하고 있던 사마리아와 아람의 위험을 앗수르 제국의 힘을 빌어 벗어나고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앗수르 제국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또 한번 눈을 돌려 유다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애굽을 의지하여 앗수르의 위협을 막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미 기울어지는 쇠퇴 단계에 들어서서 유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앗수르의 랍사게 군대장관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가 조롱하고 있듯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나라였지만 유다는 그런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봤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이방인인 앗수르 왕 사네립이 보기에도 우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정작 위급한 일을 당하자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여기저기 강해 보이는 주변 세력만 의지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사네립이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앗수르가 제일 강하니 하나님보다 더 강한 앗수르만 의지하라고 거짓 증거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앗수르 사네립 왕의 장관 랍사게는 지금 유다가 처한 현실에서 의지할 대상은 앗수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앗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보다 강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할지라도 속지 말라고 조롱합니다. 우린 이런 사네립의 조롱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 앞에 내놓고 그것을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눈앞에 의지할 만하게 보이는 헛된 것들을 보이며 그것들을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살다가도 정작 삶의 위기가 닥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자신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많이 의지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게 한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람의 손길을 사용하셨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즉 우리 도움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공격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진리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게 왜곡하고 흔들어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봐라, 네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1967년 6월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3차 중동전쟁인 6.1 전쟁 때 일어난 일입니다. 네게부 계곡 전투에서 요충지를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군 20명이 이집트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큰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적들을 향해서 대포를 발사하면서 결사적으로 반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집트군 2개 사단이 달아나고 1개 사단은 그들에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해 들어왔습니다. 이집트군은 나중에 이스라엘군이 2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면서 다른 병사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들이 자신들은 원래 20명밖에 없었다라고 하자 이집트 군은 그들 말고 엄청난 수의 다른 군대가 있는 것을 목격했기에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군이 목격한 다른 군대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라고 거짓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것, 지금 당장은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에 훨씬 유리하게 유력하게 보이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런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탄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다고 거짓 증거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랍사게 항복 선동을 유다 백성들이 듣고 동요할까 두려워해서 그에게 아람말로 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더 모욕적이고도 위협적인 언사로 유다말로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 증거합니다. 보면 16절, 17절입니다.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여기서 장관 랍사게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주변 국가의 위협 가운데 유다 백성 대부분의 민심이 애굽만을 의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속 가르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레 왕은 랍사게를 통해 그 같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 만일 자신들에게 행복하면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행복하면 당장 그 시간부터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도록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이 유다 땅과 마찬가지로 살기 좋은 땅에 이주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내레 왕의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큰 유혹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 계속 의지한다라는 것은 실패할 경우 죽음 아니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포함한 지극히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은 훨씬 쉽고 편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어렵고 고생스러워 보이는 반면에 그저 세상에서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편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말은 편안히 쉴 수 있는 하루를 더 피곤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고 주일에 힘쓰나라는 말은 내 여가를 더 재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즐겁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빼앗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나 감사헌금이나 선교, 건축, 주일헌금을 드리는 일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돈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구원과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정성을 다해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요즘같이 개인적인 웰빙을 추구하고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대에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강요처럼 들립니다. 그에 비하면 아예 세상을 따라가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은 더없이 편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생활하고 욕심이 이끌린 대로 생활하고 무엇 하나 거리낌 없이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정말 편해 보입니다. 일단 하나님에게서만 벗어나면, 일단 교회만 떠나면, 일단 신앙생활을 포기만 하면 세상에는 이제 더 부담스러운 생각으로 골머리를 썩일 필요가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나날들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진짜 목숨과 영혼을 노리고 있는 사탄이 오늘날 던지고 있는 거짓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하는 것은 지금 당장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유혹하는 거짓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라고 찬송하면서 진정한 영혼의 건강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거짓 증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쉬워 보이는 종교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 다 같은 신이라는 범신론 사상에 젖어 있었던 산헤립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산헤립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산헤립 왕의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산헤립 왕은 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이지 어떤 뜻을 갖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랍사게는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기서 산헤립 왕의 인본주의 종교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제국의 칼날 앞에 자기 백성도 지켜내지 못한 힘없는 신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으니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산헤립 왕이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전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종교는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종교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신을 믿는 것은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본주의적인 종교관으로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우리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꼭 같은 수법에 거짓 증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결국 다 같은 것이고 아니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무언가 의지하는 바나 확신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종교라는 얼마나 듣기에 쉬워 보이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보다 의미 있고 윤택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 편한 말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 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해야 된다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따르기도 아주 피곤한 복잡한 어려운 종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거짓 증거 속에 숨겨져 있는 속임수입니다. 바로 그것, 그 훨씬 쉽고 편하고 부담 없어 보이는 종교라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교묘한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비록 올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생명했을 동안에 천국 올라가도록 하나님 한 번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무수히 잘못된 정보를 교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더욱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대에도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 증거에 속지 않고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